청취자 겸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돈은 좀 버셨어요? 자,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시즌2는 아니고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쉬었지만 변함없이 알차고 재미없는 얘기해 주시는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과 그 사이에 신상의 변동이 있었던 차영주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차영주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그 메르스 영향도
좀
있었고.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좀 해야 잘 지냈습니다가 뭐 대답이야 뭐야.
지금 두 달 만에 뵙는 거예요. 지금 6월 26일이거든요. 오늘이.
오랜만이네요. 예, 예. 예. 오랜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법스골이라고 양양에.
양양이면 강원도.
예, 양양. 강원도 양양에. 네. 거기 가서 좀 한 달 반 정도. 네. 신선놀음을 좀 하고 왔어요.
팔자 좋네.
거기서 이제 글을 쓴다는 핑계로 네. 가서 좀 놀다 왔고요.
많이 쓰셨어요 글은?
뭐 어느 정도는 했는데 네. 완료는 못하고.
네. 동네분들하고 오히려 친분이 두터워져서 오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는 건데 아직까지 완료는 못하고는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 경치도 좋고 네. 계곡도 좋고 해서 일이 더 안 되더라고요. 일을 좀 하러 갔는데 사실은.
술은 많이 드셨고요?
술도 뭐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참 나름대로 그 양양 그쪽 설악산 줄기인데 네. 어성전리라고 있어요. 네. 그 상류 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가장 풍부한 그런 어떤 계곡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펜션에서 좀 지냈는데 나름대로 뭐 그 잡음을 좀 없애고 네. 집에 있으면 잡음이 좀 많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거기에도 잡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식 보는 거 그거 말고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네. 나름대로 재밌었고 좀 그랬습니다.
돈은 예. 좀 벌어오셨어요?
그 주식이 좀 많이 올랐죠 그 기간 동안에. 예. 주식이 의외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뜨겁게.
어떤 종목들이 오르셨어요? 갖고 계신 종목?
저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제약하고. 네. 그런 쪽으로 저는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삐 처리할게.
아니 그 뭐 카페에서나 블로그에 다 얘기한 종목들인데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으로
네. 네, 구체적인 그 종목 얘기한 걸 싫어해.
1위 종목들 내지는 이익률이 30% 이상 20% 네. 이상 종목들 그런 종목들 찾으면 뭐 다 압축이 되잖아요. 네. 그 우리 여기 팟캐스트에서 예전에 얘기를 한 종목들 많아요.
다 얘기, 네. 예, 예, 언급을
다 얘기한 종목들 생각하면 예, 예. 휴메딕스라든지 아미코젠이라든지 예, 예.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얘기했죠. 예, 예. 예, 제약주도 그렇고 예. 그런 종목 위주로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은 괜찮을 걸로 봐요. 예. 예, 그래서 그 어떤 트렌드를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대형주는 여전히 물론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네. 대형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라기보다는 좀 그런 어떤 모멘텀이 약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하는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말까지 갖고 하시면 네. 저는 괜찮을 걸로 봐요.
네. 그래요. 네. 차 부장님.
예, 저는 그 사이 회사를 좀 옮겼습니다. 네. 하이투자에서 원래 이제 제가 유진투자증권 출신이라 네. 유진투자증권으로
원래 유진투자증권은 뭐 어디였어요?
서울증권이요.
서울증권.
네. 서울증권이 유진투자로 이름을 바꿀 때 제가 이제 회사를 옮겼다가.
그러니까 유진그룹이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서울증권은 어느 회사 거였어요?
대림산업.
네, 대림산업.
아, 대림산업. 네, 네.
대림산업이 IMF 때 이제 그 소로스한테 넘겼다가 네. 그걸 다시 이제 유진그룹이 인수한 거죠.
소로스면 퀀텀 펀드.
예. 네. 거기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소로스가 돈을 좀 벌고 나갔죠 그때.
많이 벌었죠. 네. 많이 벌었고 벌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참 많이 벌어.
부장으로 이제 해서 돌아왔고요.
잠실지점에 계신다고요?
예, 예. 그 종합운동장 근처 잠실지점으로 네. 왔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아직 시작은 미약하지만 뭐 카페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카페 이름이 뭐예요?
카페는 성실대형 주식 컨설팅이라고요.
아, 그렇게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네이버에 거죠? 치면 이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브로커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투자자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 것들, 그래서 뭐 신문 기사를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좀 아직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실님한테 가면은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보는 것들을 카페에는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브로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한 분 한 분 찾아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제가 이제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언을 좀 드리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모임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투자 설명회도 매달 이제 말일 날 정기적으로 하고 지점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월 11일하고 18일 날은 요거는 이제 유료 강의이긴 합니다만 그 적정 주가에 대해서 11일 날 얘기 이제 구하는 걸 얘기를 하고 18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 자료 보는 거,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는 거 이런 또 강의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투자자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유료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내일 이제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시황 설명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카페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석하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뭐 강의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책을 빨리 완성을 시켜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저는 막판에 출판사에서 책을 좀 과도한 요구를 해가지고 네. 일단은 다른 출판사를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요구를 했길래?
조금 좀 나게 예. 그래서 제가 처음 내다 보니까 네. 출판사에서는 아직 이제 검증이 안 됐으니까 네.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다르게 얘기를 봐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피디님은 뭐 재미나는 일 두 달 동안 우리 쉴 때 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겠어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영화 팟캐스트는 계속 했어요?
네, 계속 했습니다.
아, 그래요?
메리스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객장을 지금 금감원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폐쇄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그 법스쿨 갔을 때 메르스가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왔거든요. 근데 네.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서울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닐까 하고 이렇게 딱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온 지. 근데 네. 뭐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다니던데.
초반에는 많이 썼어요. 초반에는 많이 썼고 그리고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 강남을 하는데 확실히 사람이 적어요. 지하철.
지하철이?
네. 사람들이 다들 차를 끌고 다녀가지고 확실히 사람이 적어요.
글쎄 뭐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겠어요? 많이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들 뭐 집중들 하시겠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이제 30분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퍼지는 거를 중간에 아직 구체적으로 좀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돼서도
우리 피디님이 또 나라를 걱정하시고 또
참
한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속인 놈보다 속는 놈이 더 나쁜 세상이 됐어요.
아, 속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속는 새끼들 때문에 씨발 딴 사람들도 다 피해를 봐야 돼. 지들만 속으면 상관없는데 그 새끼들이 속는 바람에 우리까지 피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아유. 생각을 바르게 비판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쁘고 뭐 두 번 속으면 속는 놈이 바보라고.
그 국민을 어떻게 보면 졸로 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속아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졸로 볼만해 씨발. 존나 속는데 뭘.
아니 우리 피디님이 갑자기 흥분하셨어.
한심해서.
네. 그런 자, 면이 있죠. 우리가 좀
기도 안 찬다. 기도 안 차.
바로 이렇게 생각을 좀 잘하고.
아니 무슨 나라 욕을 왜 하냐 대통령 욕을 왜 하냐 그런데 아니 씨발 세금은 왜 내 그러면.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이상하게 나오면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값을 내기 때문이잖아.
근데 그분들 생각은 대통령을 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불쌍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든지 하든지 그렇게 살라. 평생 그렇게 살아라. 아, 그러니까, 니들 때문에 우리 삶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아, 생각은 지금 멍청한 밑에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괴로워하신다라고.
그 멍청한 밑에 사람을 임명한 게 누군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간 게
아니
정말,
근데 뭐 그 쉴드를 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쉴드를 치려고 마음먹으면 뭐 해도 쉴드를 칠 수 있어요. 뭘 해도.
그러니까. 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지금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만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왜.
그렇죠. 피해는 전체적으로 가지. 근데 제가 이게 참 그래요. 법스쿨에 있을 때 텔레비도 거의 안 봤거든요. 연속극 하나만 딱 보고 다 끄고 이렇게 지내니까 좋더라고요. 아주. 이 피디님은 이게 모든 게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네. 열받을만 하지.
가셨으면 낚시나 좀 배워오시죠. 거기가
아니,
유명한 낚시.
어제만 해도 그래. 어제만 네. 해도. 어제만 네. 빡쳐가지고.
어제
국무회의 때 왜 한 얘기 모르시죠?
아, 어제. 저기 그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아, 아니 그 거부권 행사.
아니,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있어. 그거는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이야. 권한인데 웃기는 건 이거야.
방식이 있어서.
아니 대통령이 여당을 선거로 심판해달래. 아니 그 말이야. 그 말이야 막걸리야.
오늘 모든 신문 일면 머리끼 샀거더라고요. 국민이 심판해 주십시오.
그 여당을 심판하면 야당의 어부질이 없고 잘 됐네.
아니 그것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게 합의한 자체가 여당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를 한 합의안이란 말이야. 합의안을 가지고 심판해 달라는 얘기는 정의당 찍어라는 얘기밖에 안 돼.
255명 중에 211명이 찬성한 거거든요.
그거를 왜 거부를 했을까? 그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부는 할 수 있다니까. 난 거부하는 거에 대해 뭐라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거부할
그 코멘트 건, 하면서 말한 코멘트가
그것도 법적 절차니까.
선거로 심판해 그러니까 열받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생각해보세요. 그건 선거 개입이에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라는 말 때문에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거로 심판해주세요는 최소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찍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탄핵사유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게다가 아니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의했는데 선거로 심판해달라는 얘기는 그럼 누굴 찍으라는 얘기야? 정의당 찍으라는 얘기야? 뭐 정의당 가겠다는 얘기가 뭐야?
정의당을 찍어야겠네. 우리 다음 선거 때 대통령 자. 말씀을 듣고.
아니 그런 말을 듣고도 아유 그럼 우리가 심판해드려야지. 이 속는 것들이 문제라고. 아유 그만합시다. 자,
그래 맞아.
그만하시고 그래요. 최근 그 시장 상황.
시장 상황 네? 좀 얘기를.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지금 하반기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지금 시장은 확실히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쏠려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늘 카페에도 나오면서 글을 썼는데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투자분들께서 궁금해하고 느끼는 부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들 속내가 어떠냐고 하면 지금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은 계속해서 스트롱 바이다. 물론 전혀 조정 같은 거 걱정할 거 없다라는 부류고 그렇지 않은 부류들은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가는 종목이 빠지면 내가 사겠다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한 분들은 저거는 너무 과열이다 그래서 안 오른 종목을 여전히 찾는다 지금 그런 것들이 변동성이 심하다가 지금 딱 굳어진 느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들 보면 여전히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중소형주들이 수치상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런 쪽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거의 상반기 내내 이제 중소형주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소형주가 오르게 되는 어떤 그 수급의 주체를 볼 때 네. 기관이거든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기관만큼 강하지는 않은데 외국인도 사요. 사기는. 근데 정말로 집중적으로 사는 거는 기관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중소형주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만일에 중소형주를 개인들이 사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 네. 뭔가 이건 기관이 막 때려버린다든지 외국인이 때려버린다든지 하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질이 어떤 그 어떤 시장의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관들이 돈 많은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중소형주를 산다. 이거는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 데 대한 근본적인 데이터는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실적 전망. 그래서 하반기 지금 이제 증시 전망 나온 자료들을 쭉 여러 가지로 봤는데 각자 이제 논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실적 데이터를 본다라면 지금 그 중형주에 대한 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를 보면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게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스피에서 중형주는 약 58% 정도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코스닥에서 중소형주 같은 게 5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치는 돼요. 하반기 때. 그런데 네. 물론 이제 문제는 코스피에서의 대형주도 30% 정도 증가할 걸로 보지만 네. 이거는 기업 자체가 잘 돼서라기보다는 네. 현재 유가가 떨어지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네. 그런 구조적인 면 때문에 증가하는 면이 강하고 그 대신 코스피나 코스닥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익이 증가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의 질의 성질도 다른 거죠.
네.
증가율 자체도 높고 이익의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 섹터밖에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섹터도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다음에 IT 일부 이런 것들의 전망치들이 지금 우월하게 나오고 나머지들은 그다지 지금 그 어닝 전망치들이 이렇게 높게는 네.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가 간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코스닥도 전부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부 가는 게 아니에요. 의료, 제약, 네. 그다음에 바이오, 네. 반도체 일부,
화장품.
이런 쪽 화장품, 네. 요 정도만 가거든요. 네. 그게 집중적으로 어떤 슬림화되어서 가는데 네. 이런 장세가 예전에 나타났잖아요. 차화정 장세라든지
그렇죠.
스마트폰 테마주 장세 네. 이런 장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장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것만 가느냐 해서 그걸 부정하고 그 지금 너무 지나치게 올랐지 않냐 하고 그걸 안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이게 어떤 테마가 어느 정도 생명력이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취하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후자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테마로 형성된 배경은 분명히 아까 그 우리 차 부장님 얘기한 대로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그 실적에 편승해서 지금 대형주를 산다고 하지만 그 기저효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 대비 네. 기저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대형주는 지금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선, 반도체, 철강, 뭐 기계, 예? 항공 이거 해봐요. 그걸 산다는 지금 역배열이거든요. 거의 다 역배열이거든요. 그럼 수급이 망가졌고 실적도 그렇게 썩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요. 그런 상황에서 중소형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섹터 몇 개는 실적도 빵빵하게 늘어난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수급까지 따라준다고요.
네.
그리고 테마로서의 어떤 주기 그게 이제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제 겨우 한 6개월 한 많으면 1년 정도 되는데 저는 한 테마의 생명력을 3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많고 그럼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대형주는 많이 빠져서 밸류가 좀 좋아졌는데 이걸 과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중소형주가 밸류가 좀 높더라도 성장성이 있고 어떤 그 수급이 붙었고 지금 중소형주를 기관들이 많이 산단 말입니다.
네.
많이 사는데 지금 팔겠습니까, 애들이? 이익을 그렇죠. 내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개미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이 중소형주에 정말 이제 중소형주 장세가 오는구나 하면서 달라들 때 그때 기관들이 팔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2, 3년은 갈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볼 때 이게 테마 장세라고 네.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시장이 그 어떻게 보면 테마라는 것도 유행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테마라고 보여야 되느냐 네. 실적 장세라고 봐야 되냐로 보면 네. 전 실적 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죠?
그러니까 테마라는 것들은 한때 유행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제약, 바이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을 수반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과거 차화정 같은 경우는 물론 차화정도 실적이 수반이 됐었지만
네.
차화정의 근본적인 수급은 자문사들이 생기면서 수익률 경쟁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이 일정 받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그런 수급에 대한 받침도 물론 있지만 실적에 대한 거죠.
네.
따라서 종목이 슬림화돼서 그 실적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바이오, 제약, 화장품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 종목이 넓어질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포카라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의 이익에 대한 개선 속도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일부는 지금 뭐 조선주들이 바닥이다, 자동차가 바닥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쪽들을 보면 이 개선 속도를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만큼은 빠져 있지만
네.
여기서 더 빠지느냐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는 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은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기대감도 없고 자동차는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고전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도 그러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대규모 그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금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신약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올해 초인가 작년에 얘기한 것처럼 신흥국들이 개발된 것들을 M&A를 많이 하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 수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건보 재정이 높아졌어요. 재정의 여력이 생겼어요. 딱 그래서 지금 그 건보료에 따른 약가 인하 압력이 적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수익성들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지금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중국인들이 지금 뭐 메르스에 안 온다 하더라도 네.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는 양도 만만치가 않은 거고 네. 그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한다라면 이 슬림화된 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 대신 이 슬림화된 장세가 유동성이 나중에 그 퍼지냐의 문제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이제 뭐 제약주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는 뭐 지금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대형주 특히 자동차 화학 뭐 정유 차화정이라고 하는 그 대형주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주식들은 대형주이기도 하지만 경기 순환주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동차라는 게 한 번 사면 최소한 뭐 6년 7년씩 타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동차들을 사람들이 많이 교체하는 사이클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많이 팔리고 어떤 때는 조금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유나 화학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거는 화학 뭐 지금 정유주의 경우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배가 수명이 다 됐을 때 사야 되는 이런 그 순환 있죠.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주식에게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주식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굉장히 배치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런 주식 그 경기 순환주들은 고퍼란 얘기는 뭐냐면 이익이 줄어들 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아직 주가는 충분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익이 근데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이익은 그거보다 더 급속도로 쭈그러든 상태인 거예요. 말하자면 경기의 저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퍼라는 건 뭘 의미하냐? 아직 주가가 빠지기 전이라는 거죠. 이제 빠질 일만 남았다는 경기 순환의 고점에 달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퍼가 낮다고 해서 접근한다는 거는 섣부른 접근일 수 있고 오히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이런 속담을 한번 떠올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 질문들이 들어오고 저희 카페도 그렇고 이 여기도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지금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세 가지 부류로 고객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바이오헬스케어 편이 못 시키신 분들이 대형주가 이제 퍼가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는 면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근데 그건 이피디님이 정리하신 대로 지금 퍼가 낮아져 있던 것들은 네. 지금 실적이 그만큼 안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관심도 어차피 퍼라는 건 상대적인 가치니까 시장에 지금 소외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마치 절대 가치인 양 퍼가 지금 5, 6이니까 네. 절대적으로 싸다. 그래서 네. 뭐 2, 3년 있으면 올라간다. 네. 2, 3년의 근거는 뭐냐.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네. 경기가 도니까 라고 네.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그 너무 그냥 좀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차화정이 올라갈 때도 말이죠. 그 고퍼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은 완전히 저퍼였어요. 그러고도 결국은 눈물 빠지게 차화정만 올렸었어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네. 주식들도 물론 저퍼에서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고퍼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한 3년 동안 네. 그렇게 가면 그것만 갔다고요. 네. 그게 실적이 수반이 됐어요, 사실은. 네. 부품주들이
결정까지는 됐어요.
네. 굉장히 막 이렇게 됐어요. 됐었는데 네. 이제 그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로 되면서 2003년, 2013년 상반기부터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말하는 의료 저 뭐야 그
바이오
헬스케어
네.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실적 성장률이 40% 50% 60%거든요.
네.
그럼 포가 한 40% 되면 뭐 어떠냐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내년에 가면은 지금 퍼가 한 50배, 40배 정도 된다. 네. 그럼 내년에 실적이 한 50%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퍼 40은 유지돼요. 내년, 네. 그럼 그만큼 더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수치로 표현한 거, 퍼를 대신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PEG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PEG로 계산해서 1이나 1.1, 2, 3배만 네. 유지되면은 고퍼든 모두 상관없이 네. 보낸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에 나오는 네,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펄을 이게 고펄라고 주제할 게 아니라 PEG 개념으로 들어가서 네. 이게 성장성을 과연 반영하고 있느냐.
PEG가 1보다 크냐 작으냐. 예. 그렇죠. 이런 거 예. 가지고 판단해요. 예.
작으면 더 좋죠.
더 좋죠. 네. 예. 그러면 뭐 40이건 50이건 상관이 없죠. 퍼가.
그래서 이제 이익이 성장하는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하는 그 주식을 찾다 보니까 기관들이 찾았잖아요. 네. 결국 그런 몇 개 섹터 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사요. 그래서 저도 어제 굉장히 놀랐는데 기관이 코스닥에서 1,000억을 샀어요. 네. 그거는 만일에 거래소에서 샀다면 한 7,000억 정도 산 거거든요. 볼륨으로 네. 볼 때. 네. 코스닥 볼륨은 작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7,000억 정도는 한숨에 그냥 사버릴 정도의 그런 강도로 개별 종목을 산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우리가 개별 종목, 코스닥 종목이라고 하면 그냥 그 개인 투자가들이 그냥 뭐 그냥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만 머리에 박혀있던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 어르신분들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더할 거예요. 네. 이게 그 놀이터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서 안달 못하고 지금 사들이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 장세가 이제 막 시작하니까.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정보력 막강하지, 분석 능력 막강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투자가들이 왜 이 몇 개 섹터만에서 집중적으로 사냐 이거죠. 다른 건 아예 팔잖아요. 대형주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포크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사이 시중금리가 이제 1.5%까지 네. 최저금리로 이제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1%대
기준금리가
1.75도 이제 1%대 처음 경험한다고 했는데 1.5로 좀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내렸죠.
네. 그런 안 내릴 거라는 견해도 있었는데
안 내릴 견해가 있었는데 이제 물론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경기가 안 되니까 이제 추경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저성장 상태에서 포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장주는 더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 실효 수익률을 따지다 보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네. 조금이라도 이익 개선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어쨌든 기관도 지금 수익을 내야 그 펀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돌려줄 수 있는데 그쵸? 다른데 어떻게 투자할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시장 전망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 그리스 사태, 네. 그리스 지금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 오늘 또 중국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빠졌고 미국 금리 인상 그 논란 이런 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시죠 뭐.
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지금 그리스 협상이 며칠 전에는 타결될 거라는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로 갔었는데
내일 만기전 27일.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좀 또 약간 IMF에서 그 협상안을 뭐 거부를 하고 뭐 이런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30일까지 만일에 그 타결이 안 되면은 뱅크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IMF의 빚을 그리스가 못 갚으니까.
네. 방송 나갈 때쯤이면 결론이 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오전까지 아마 타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타결이 될 걸로 그렇죠. 좀 보고 있고 그 그리스 문제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 좀 이렇게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설사 타결이 안 되더라도 그걸 어떤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모 증권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좀 약간 노이즈고 그 결국은 타결이 안 되더라도 더 시간을 좀 끌다가 7월 달에 타결될 수 있거든요. 네. 그 기간에 좀 만약 주가가 휘청거린다 하면은 과감하게 그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이런 쪽으로 한번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네. 그런 우려 중에 일부는 현재 지금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자금들 보면 네. 여기 그 분석 자료를 보면 대략 한 57% 그러니까 67% 정도가 현재 지금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에 많이 한 달 사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리스 문제가 안 좋게 되면 유럽계 자금들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최근에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온 것들이 그런 자금들의 성격들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계 자금은 이제 저희가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어떤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겠죠. 네. 근데 현재 시장의 주도 세력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제가 계속 있지만 기관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의 어떤 시장에 힘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가 물론 잘 끝나길 바라겠지만 설사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대형주 쪽으로 올 거예요.
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코스닥이 우량주가 빠진다라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지금 9월 달 설이 좀 유력해요.
네, 유력합니다.
9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GDP라든지 2분기 GDP 실적이 7월 말에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0.25 그러니까 25BP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큰 충격을 나는 안 줄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1년 동안 금리 인상한다고 떠들어댔기 때문에 그 투자가들이 충분히 대비를 했고 지금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걸로 보고 오늘 또 저기 단체에서 그 경제단체에서 금리 인상해도 한국에서 자금이 크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노이즈도 거의 이제 끝나갔고.
아니, 그런 모 경제단체 말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요새는. 얼마 전에 뭐 이거는 딴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한 제가 하는 영화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거지만 한국 경제를 보는데 일면 기사예요.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 메르스랑 세월호 사태가 닮았다. 이러면서 왜 메르스랑 세월호 사태가 벌어졌냐 하면 메르스는 의료 수가가 낮고 세월호는 요금이 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요금을 올리고 의료 수가를 올려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래서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도록.
그건 관변단체에서
기자분이 있으신 거죠?
한국경제 1면이라니까요.
한국경제
1면에.
1면에 제일 중요한 자리 미다시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런 기사가 써 있는 거야.
오늘 신문에도 나도 그걸 읽고 좀 약간은 좀 의아했는데
오늘은 경제신문 1면에도 다 적어져
삼성물산에 엘리엇이라는 그 자본이 들어갔고 뭐 그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해갖고 뭐 신문사에서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 엘리엇이 과연 그 삼성물산이 아무 어떤 잘못도 없는데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없는데 제기를 한 겁니까? 충분히 엘리엇이 제기를 정당성을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자본주의란 게 주식회사라는 게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표대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냐 그르냐를 서로 판단하지는 게 아니고 표 가지고 있는 표 가지고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약간 국수주의적으로 어제 뭐 제가 죽일 놈이라고
썼죠. 포카라님 카페에 누가 올렸길래 댓글을 썼더니 다른 분이 저한테 흥분해 쓴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 이게 우리 투자자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그런 것들을 애국심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애국심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감정의 호소화에서
아니 애국심하고는 틀려요.
이건 애국심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애국심은 애국심인 거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나라를 아끼는 거랑 삼성물산 아끼는 거랑 동일하지 일단 아는 데다가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아니 자본주의라는 게 그럼 저 주식회사가 왜 있어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엘리엇이 무슨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막 없는 표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걔들이 그러니까 걔들의 논리가 설사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걔들한테 투표를 안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막 그거를 애국심이니 국부를 빼가네. 이건 웃기는 수작이죠.
저기를 하더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국내법과 이제 국제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9월 이게 나온 게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들도 보면 과거에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이 인상했을 경우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저희가 전에 표현한 것처럼 미리 이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딱 일이 벌어졌을 때 3개월 이에 대부분 다 회복을 했고 회복 못하는 경우는 이제 불시했을 경우 그런 건 이제 갑자기 크래시가 오는 거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부터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우려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시장에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이거는 우려할 바가 크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문제하고요. 미국 금리 인상 이 두 개가 가장 큰 어떤 노이즈 내지는 악재였거든요. 그 부분이 거의 해소가 저는 됐다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 증시는 지금의 같은 추세의 유동성 이 장세가 유지될 걸로 봐요. 그러면 그런 장세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중소형주 어떤 트렌드 위주로 계속 간다. 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그 두 가지 어떤 그 상황, 경제 상황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지금 중국도 악재가 불거졌는데 중국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가 그러면 중국 증시하고 연동이 되느냐. 네. 이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국 금리하고 네. 유럽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 네. 글로벌적인 그 부분이 좀 연동된 것 같고 중국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물론 이제 빠지는 것도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7% 정도 빠졌는데 그 중국의 그 가격 제한평이 10%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개 중에 7개 빠진 거예요. 네. 7% 빠졌으니까. 그런데 그거 중국은 이제 주가가 빠지면 네. 또 뭔가 지금 IPO를 많이 하고 그다음 신용 규제해가지고 이렇게 네.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면에 있어서
네, 수급 면에서 빠진
신용을
건데.
규제했다라는 건 매수세가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IPO가 증가했다라는 건 물량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네. 증시에서 물량은 늘어나고 수급은 줄어드니까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 오늘 또 사실은 코스닥이 좀 영향을 받기는 했어요.
네. 장중에 좀 받았죠.
네, 장중에 좀 받기는 했는데. 그 중국 그 부분은 이제 펀드 투자하는 분들은 좀 고민이 되겠지만 네. 우리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네.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그 정도로 큰, 이제 예, 예. 네.
그래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시황 마무리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사연 보겠습니다.
7월 11일과 18일 토요일에 성실대형 차부장의 주식 강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성실대형 카페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는 유료로 진행됩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가 아니죠.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 개미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대니얼 H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든 주식 애청자인 산골 선생입니다. 전에 사연 한번 보낸 적 있습니다.
맞아, 이분이 보낸 적 있어요.
과거에 사연을 보낸 이후에 포카라님 카페와 차부장님 카페에 가입해서 여러 글들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 포카라님 카페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적립식 투자 관련해서요. 매달 현금 흐름이 있는 직장인에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포카라님이 쓰신 카페 글을 찾아 읽어가며 적립식 투자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은행 적금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립식 투자는 청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가치 투자와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청산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청산 전략으로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이 적립식을 하고 저도 있는데
네.
제가 사실은 글을 이런 글을 좀 쓰긴 했는데 카페 이분이 카페에 와서 보셨으면은 알 텐데
자꾸 카페 선보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냉철하셔.
그 적립식은요. 일단은 이익률이 15% 이상에서 20% 이상 종목을 중심으로 하고 제 개인적인 어떤 원칙을 네.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뭐 다 원칙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그걸 우량주고 그 우량주가 이익률이나 어떤 영업 상황이 크게 변동이 안 되는 한 저는 팔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청산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종목이 하락할 때 종목을 더 사요. 그러니까 네. 15 종목을 제가 적립을 하는데
네.
그러면 15 종목을 매월 N분의 1로 나눠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달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 한 세 종목 정도를 해서 삽니다.
네.
예, 그렇게 사고 이익률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은 팔아야죠, 당연히. 그런 네. 종목 팔지만 이익률이 예를 들어 20%였는데 22%로 아니 18% 떨어졌다. 그 정도는 네. 떨어진 걸 아니고 보고
네.
한 2, 3% 이익률이 14% 이렇게 떨어졌다. 그건 네. 이익률이 치명적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네.
22클럽에서 15클럽을 갔다.
네.
이런 분명히 회사에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쳐버립니다.
네.
쳐버리는데 제가 한번 팔아보니까
네.
아, 한 3년 됐거든요. 네. 3년 동안 제가 이익률이 낮아서 청산한 거는 한 세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청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그러니까 우량 종목을 딱 설정하고 경제 최장에는 설정을 했으면 네. 그 종목 위주로 해서 주가가 빠지는 주가가 빠지는데 이게 영업 이익률이 떨어져서 빠졌느냐, 매출이 네. 감소해서 빠졌느냐, 네. 분기별로 그것만 체크하시고 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과감하게 빠질 때 더 많이 사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좋을 걸로 보고 저도 뭐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3년 네. 딱 됐는데 한 40% 조금 넘었어요.
뭐라면 해마다 13%.
네, 정도. 그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이게 해보니까 이분도 이제 해보신 게 알겠지만 수익률이 처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흉부하다가
커브를 그리죠.
시간이 그리죠. 갈수록 네. 제이커브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인내심을 갖고 네. 10년 하겠다 이렇게 네. 해야 이제 복리 효과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그 같이 정리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청산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청산 전략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으니까 네.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청산 전략을 하는데 이게 청산 전략이 헷갈리는 게 보통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주식을 사서 빠지면 네. 손절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리식 투자는 손절할 타임에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가 그러니까 정립이 들어가는
그렇죠. 정립이 들어가는데 근데 표현에 잠깐 그러니까
물타기와 정립의 차이가 뭔지를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주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여기에 가치 투자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오히려 가치 투자와 같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단기 투자가 아니고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서 포카라님 말씀하신 저는 요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가치가 훼손될 때 내가 이 주식의 그 본질 가치하고 네. 영업이익률 성장률을 보고 5년, 10년을 봤지만 그런 것들이 훼손이 된다라면 그때는 가치 없이 치고 나오는 거죠. 내 수익률과 상관없이. 그렇지 않다라면 계속 그 이 정리식 효과인 에버리지 코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정립을 해나가다 보면 그 수익률이 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10종목 정립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팔고 싶은 욕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네.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이렇게 이런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 있으면은 그거는 나는 정립 안 해요. 그 종목을 이미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 실적이 전혀 이익률이나 그런 게 문제가 없음에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S1 같은 거 그렇잖아요. 네. 그런 종목은 이익률이 다 유지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좀 최근에 빠졌거든요. 그럼 박스 하드로 왔다.
땡큐죠, 뭐.
그러면은 정립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이
늘어나죠.
굉장히 늘어나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사고 그러면은 15종목이나 20종목을 정립한다고 할 때 항상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분기별로 이익률을 한번 딱 체크해보고 이익률이 유지된다? 그러면 주가 빠지면 땡큐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고 치고 박는 매매하고는 이 정신 다르게 좀 보시고 기준을 설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정립식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5년, 10년 길게 투자를 하게 되는 시각을 배우게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하게 주식 투자는 눈에 보이는 지금 네. 흐름을 보지만 내가 과연 5년 동안 투자할 종목을 이 종목을 내가 5년 동안 투자할 것인가?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쳐다보게 되면 주식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를
네. 그렇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치 투자 그러니까 정립식 투자는 가치 투자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빨간색과 바람소리는 다른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유가.
가치 투자냐 아니냐와 가치 투자의 그 대립되는 개념이나 대척되는 개념의 정립식 투자가 있지 않거든요. 가치 투자이면서 정립식 투자할 수도 있고 가치 투자가 아니면서도 정립식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건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이 아마도 지금 있어야 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잖아요.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한 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네. 지금 가격은 5천 원 정도에 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야 한다. 이게 가치 투자인 거고 정립식 투자는 매달 얼마어치씩을 혹은 매달 얼마 몇 주씩을 계속 쌓아나가겠다 이런 개념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거는 전혀 배치되거나 비슷한 개념이 아닌데 색깔과 소리를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죠. 같이 투자
전혀 다른 거를 비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일단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아요.
저의 투자 저의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저의 이건 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적립식용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 한 12종목 정도 되고요.
어떻게 적립해요? 기준이? 12종목 중에서 더 늘리지는 않죠? 늘리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매달 이제 매달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씩을 쪼개서 산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12종목 중에 쪼개서 이렇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쪼개는 거 12종목 아니,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N분의 1로 쪼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퀄라이징을 해주는 편인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세 달에 한 번씩 이퀄라이징을 해주는 편인데 돈은 계속 넣으면서 아니면 세 종목을 늘린다든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천재 살 때 자 100만 원어치씩을 쭉 샀어요. 예를 들면 간단히 10종목이라고 합시다. 10종목 100만 원 샀어요. 그럼 어떤 종목은 뭐 120만 원, 130만 원이 돼 있고 그렇죠. 어떤 종목은 90만 원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종목은 70만 원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내가 1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종목이 100만 원이면 한 종목에 10만 원씩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빠진 종목은 채워주고
채워주고
넘어간 종목은 놔두고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채우고 그래서 아주, 아주 많이 몰라.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었는데 한 달 뒤에 봤더니 막 160만 원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이퀄라이징 해야 될 건 11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만 원을 이건 많이 오른 것 같다. 50만 원치 팔아서 딴 종목을 채우는 데 쓰기도 하고 계속 이퀄라이징을 해주면서 밑단을 올려나가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그거네.
네네.
그러니까 재밌는 거네.
이퀄라이징으로 투자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제 트레일링 스탑을 좀 철저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립식 내에서도
네네 오르면서 계속 트레일링 스탑을 해나가요.
적립식 내에서도 네,
트레일링 스탑을 해나가서 트레일링 스탑에 예를 들면 절반 정도를 걸어놓거든요. 그럼 절반이 걸려. 절반이 걸리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었으면 50만 원이 팔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50만 원만 남겨도. 근데 이게 그렇게 팔린 채로 계속 떨어져. 근데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적립을 시작을 해요.
그 좋은 방법.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네? 그 종목이 다시
놔두는 거죠.
놔두는 거죠. 그냥
50%는
놔두고 있고 사실은 또 그 다시 한번 그 밑에 또 트레일링 스탑 선을 설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원금 정도 선에다가 트레일링 스탑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거 걸려서 팔려 나가 아니면 혹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160만 원이 됐다가 내가 140만 원에 트레일링 스탑을 걸렸는데 다 팔려 나갔어. 그래서 지금 한 70만 원 남았는데 그 70만 원 남은 걸 또 트레일링 스탑을 그다음에 또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또 팔려나가. 그럼 내가 구성해놓은 25개 종목 중에 딴 종목을 가지고 적립식을 시작을 하는 거죠.
다른 종목으로.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종목을 교체해 나가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이득은 취하고 손해볼 건 손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어떤 적립식이네.
네네.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저의 그러니까 청산 전략은 기본적으로 트레일링 스탑이랑 종목 구성을 충분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0종목이면 10종목 가지고 종립식을 할 게 아니라 25종목을 해놓고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선보다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그 중에 있다. 그럼 그걸 사는 게 이거는 종목 간에도 말하자면 적립식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이다.
종목 풀을 일단 자기 거를 구성을 한 다음에
목을
속에서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예를 들면 뭐 골프존이라든지 더존비존 같이 이렇게 그리고 뭐 농우바이오 이런 회사도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구성해 놓고 나면 거기가 나중에 이제 팔려 나가서 한 종목을 새로 채워 나가야 돼. 그럼 그 종목 중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가지고 사면 있는, 되는 거죠.
많이 빠져 있는 종목.
다 종목 그 뭐 20개 체크하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쭉 체크한 다음에 이게 많이 빠져 있네. 그거 종립을 이제 시작을 새로 하는 거죠.
보통 그럼 이 피디님은 풀이 20개 정도 됩니까? 25개?
아니 정리식하는 풀.
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것도 우량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다 뭐 우리들이 얘기하는 주식들로 대부분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립식으로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아닌 종목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네트워킹 효과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10년을 투자할 거면 농우를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우 같은 경우에는 그 종자라는 게 가격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더존비주얼이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붙을 수가 그 속도가 빠르진 않을지라도 그런 종목들은 어쨌든 적립식으로 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또 빨리 올라가면 다시 또 회귀되잖아. 평균의 계에서 회귀가 되잖아. 그 빨리 올라가면 그거 팔아서 다시 이득도 취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적립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말 재미있고 한번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립식은 그냥 느긋하게 그냥 신경 안 쓰고 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결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역동적인 게 아닌 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만 교체해도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상적이라면 정식이라면 내가 종목을 딱 박아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들어오면 이렇게 쫙 퍼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을 넣는 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매달 그렇죠. 1일이든 매달 25일이든. 그럼 그날이 돼서 종목들을 쭉 체크를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뺄 거 빼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HTS를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트레이닝 스탑은 항상 걸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걸어놓으니까.
걸어놓으면 이제 돈은 그냥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 다음 달에 해놓고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돈을 넣을 때 트레이닝 스탑도 다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요즘은 다 한 달, 두 달 이게 되니까. 유지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립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 시행착오 좀 있었는데 초기에 해보면은 그냥 한 10종목 가지고 이렇게 딱 N분의 1씩 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뭐든지. 하다가 그러면은 10종목을 조금씩 사는 거는 의미 없고 한 그 달에 좀 많이 빠진 종목
네.
위주로 해서 한 3종목을 한 뭐 30만 원씩 산다든지 네. 100만 원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달에 또 해다 보면 자기가 느끼게 될 거예요. 정립식도. 그래서 네. 조금씩 정립식을 그 좀 약간 구체적으로 좀 고치고 원칙을 하나하나 정립을 한 2, 3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정립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경제적 혜자가 좀 있는 종목을 풀로 구성해야
그러니까
거죠.
제가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네.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네. 종목들.
그거 하나는 꼭 지키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켜서 거기에 정립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정립을 하든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네. 제가 정립식 투자만큼은 자신 있게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풀만 제대로 된 그 우량주 위주로 20-20이라든지 이런 것만 구성을 하면 거의 깨질 확률은 없다고 보고 여러분이 추천해주고 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번엔 그 물타기 아까 얘기했던 물타기와 정립식 정립 그러니까 물타기와 정립의 차이가 뭘까? 사실은 주가가 떨어졌는데 더 사는 거라는 행위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럼
그렇죠.
물타기 근데 물타기하고 정립은 다르다고 우리는 어쨌든 얘기했으니까 그럼 물타기와 정립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저는 물타기는 그냥 통상적으로 정립식이 아닌 경우에
네.
물타기는 무조건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주가 내가 주식을 만 원에 샀는데.
네.
8,000원 정도 가면은 내가 예전에 샀던 가격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싸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리고 위대한 투자가들도 거의 대부분이 물타기를 하라는 사람은 전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 원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8,000원이나 7,000원을 갔다면
네.
어찌 됐든 나의 투자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를 주가가 반증을 해준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럼 8,000원에 사겠다는 얘기는 이게 물타기인데 그거는 내 투자 판단이 잘못된 거를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 안 했어. 시장이 틀렸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 원에서 한 7,000원, 6,000원 빠져봐요. 그러면 역배열에다가 뭔가 또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속 그러니까 주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계속 거기다 물을 타보세요. 그러면은 더블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물타기는 아니라고 보고
네.
그다음 정립식에서 그 정립 그러니까
네.
주가가 우리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떤 내가 10개 풀을 구성해서 10개 풀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걸 산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정립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만 원에 100만 원이면은 100주를 살 수 있는데
네.
한 6천 원까지 떨어지면 100몇 주를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주식이 평균 휘기가 작용해서 우리는 이제 정립식을 하면 5년, 10년을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는 이 기업이 어떤 경제 혜자가 있다면은 이익이나 매출은 꾸준히 10년 동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주가는 이익의 어떤 선을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탈했을
네.
때 그때 주식을 더 많이 정립한다는 개념으로 보면서 장기로 가는 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가 떨어졌을 네. 때 산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게 이제 정립 효과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다르다고 봐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는 부분. 보통 이제 물타기를 하는 분들이 그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금방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물타기를 하지, 장 투자들은 사실 물타기가 뭐고 없죠.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뭐 가장 그 유대한 장 투자라면은 워런 버핏이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뭐 물타기 뭐고 없잖아요. 그냥 갖고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물타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카페도 방금 조선주 어제 얘기했지만 네. 조선주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면 너무 많이 빠져서 사는 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미 그렇게 많이 빠졌고 업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만 이분들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40% 정도 빠졌답니다. 이게 지금 그 산 그렇죠. 가격 대비. 이렇게 빠졌으면은 그거를 더 물타면은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
두 배씩 물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복귀하겠죠.
그만큼 돈이 계속 현금흐름이 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성향. 한번 이제 올라갔다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계속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설사 살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선주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빠지는 추세지. 이평선이 모아졌습니까?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그 조선주를 산다 하더라도 저는 이평선이 다 주가하고 수렴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올랐다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오히려 그때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건 물타기 개념도 아니고, 물타기는 저는 아주 무조건 반대예요. 물타기는 반대고 같이 투자해서 그게 물타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적립이라고 봐요. 그 적립식에서는. 물타기라는 말을 안 써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차이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설명을 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답답하네. 답답해.
한번 설명해 봐.
저는 이제 처음에 누군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르칠 때 네. 저도 이제 꼴에 주식 투자 오래 해왔다고 이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두 가지로 나눠서 주식 투자를 구별을 해요. 자산으로 하는 투자와 현금 흐름으로 하는 투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월급쟁이들의, 제가 늘 얘기하는 월급쟁이들의 강점은 현금 흐름으로 하는 네.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그 DCF나 VA 같은
네. 적립식
DCA나 VA 같은 적립 투자에 적합하다.
네.
물타기 된 건 뭐냐면 내가 물이 한 바켓스가 있어. 네. 한 바켓스가 있어서 그 물을 나눠서 넣는 거야.
네.
조금 타보니까 아이, 안 되겠어. 물 조금 부어.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이 한 바켓스의 물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없어 더 이상은.
그렇죠.
근데 적립식은 뭐냐면
계속 현금이
수돗물에서 수도가 나오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얼마를 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 커브를 얘기를 해봅시다. 주가가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전하고 똑같아요.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든지 섰든지예요.
오르든지 빠지든지
그대로든지. 근데 동전이 쓰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대로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르는 경우는 빠지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있으면 돼.
네.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물타.
아, 물타기하고 다르게 자 떨어졌어요.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어. 또 사.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의 곡선은 커브 곡선을 그리죠. 커브 곡선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주가는 바이브레이팅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내가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은행 이자보다 나은 걸 먹겠다. 4%를 먹겠다 혹은 10%를 먹겠다 뭐 설정해놓고 그 가격보다 바이브레이팅이 되면 파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계속 사다 보면 이거는 어차피 현금은 계속 나오니까 그럼 내가 사는 곡선은 커브 곡선으로 떨어지고 저쪽은 바이브레이팅 하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넘어서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주가의 평균 매입 단가가 계속 낮출 수 있다. 이게 현금이랑 계속
네네. 그래 있으니까 계속 낮아지는데 여기는 주가는 바이브레이팅을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 딱 하나밖에 없죠.
현금이 없어질 때?
아니죠. 상장 폐지가 되면. 상장 폐지가 되면 망해.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많이 시키는 게 뭐 별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산전이나 이런 걸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몇 번 해서 이게 확실히 된다라는 걸 확인하면 예를 들면 아무리 대형주라고 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셋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미지라고 하면 대형주는 왠지 1년에 한 10% 20%밖에 안 움직일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지.
삼성전자만 해도 100만 원하고 150만 원 50%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바이브레이팅을 이용해서 먹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립식 투자라는 건 사실은 바이브레이팅을 이용해서 먹는 투자라고 저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팅을 이용해서 먹는 측면이 있고 이제 쌓이면서 먹는 측면이 있는데 이 바이브레이팅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하는 투자는 물타기가 아니라 적립식이고
네,
이게 자산을 이용해 내가 1억 들고 있는데 1억 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사 그다음에 또 2천만 원 아 떨어졌는데 또 사. 이거는 물타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타기하고 적립식 그러니까 적립이란 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 그렇죠.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게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와 말하자면 적립식 투자 아닌 것을 선생님이 이제 구별을 해서 이제 물타기가 물타기랑 적립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더 해설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기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떨어졌을 때 사는 거를 적립식으로 표현하느냐 물타기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그냥 투자로 들어갔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가치 투자냐 기술적 투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떨어졌을 때는 적립식 투자가 아닌 이상은 이게 물타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죠? 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우량주 풀을 가지고 적립을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적립하는 거는 이제 물타기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거고. 그건 이제 우리 이피디님이 정확하니 캐시플로우가 그렇죠. 꾸준히 이렇게 그러니까
FCF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회사라고 치면 우리도 FCF가 있는 거죠. 그렇죠. FCF가 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적립식 투자가 아닌 경우에 주가가 빠졌을 때 주식을 사는 행위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다시 획 돌아서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더 하락해갖고 이 투자가가 못 견딜 정도로 주가가 하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못 견디고 팔아버리면 그때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심리적으로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타기 유혹은 굉장히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손절매는 어려운데 물타기는 쉬워요.
물타기 말고요. 물타기 유혹은 굉장히 큰데 사람들이 좀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피라미딩은 어때요? 피라미딩 유혹이 있나요? 사람들 피라미딩 잘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런데 내 주변에서 주식 잘하는 분 보면은 전부가 피라미딩의 천재들이에요. 그게 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손절매는 너무 잘합니다. 근데 손절매도 칼같이 하지만 피라미딩에 관한 자신심이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하나 있어요. 우리 차 부장님도 알겠지만 그 양반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물타기는 누구나 잘해요. 근데 피라미딩은 아예 잘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연 하나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다 참고 계셨어요?
이거 어떻게
법스쿨에서 거의 뭐 저기 무검수행 하시는 오신 거 아닌가?
떠들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난 상태가 됐는데 자, 사연 하나 가지고 뭐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다음
하고
시간 해야겠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 찾아뵐 거라고 약속을 하고 싶지만 뭐 제가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네,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39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